네, 우리 3일교회 성도님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중요한 선택의 기회들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선택을 잘하면 평생 야 내가 그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시는 동안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때로는 학교를 선택을 했고요, 때로는 직장을 선택을 했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지금도 또다시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겁니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이 항상 만족스럽고 기쁘셨습니까? 혹시라도 또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가장 중요하게로는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또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나의 이 자리에서 기준은,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잠언 3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을 읽었어요. 와, 한 절만 읽으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구절은 10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현숙한 여인의 송가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칭찬하는 노래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인생의 대박 사건이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잘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인 덕분에 온갖 종류의 축복을 인생 속에 다 얻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 속에 쭉 나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너무 이상적인 여인이어서요, 남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성경 말씀 안 좋아하면 안 되지만 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늘 이 현숙한 여인, 이 아내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까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 완벽한 배우자가 되라, 아니면 완벽한 배우자를 얻어서 무임승차하는 대박 인생이 되라, 뭐 이런 말일까요? 아니,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난 이 남편의 인생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받은 인생이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다, 선택의 기준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잠언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3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언 전체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전체의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이야기가 현숙한 여인 이야기예요. 독특하죠. 솔직히 말하면 아주 특이하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무슨 멋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든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다 부인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현숙한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되게 아주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싶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학교에서 온 사람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텐데 잘 그러지는 않아요. 오늘만 잘 그러진 않는데 오늘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이 서론이고 10장부터 29장이 본론이고 우리가 읽은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 31장은 결론 부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본론 부분 얘기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론에 뭐가 있나를 보고 그 모든 걸 합쳐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이 순서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10장부터 2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개별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개별 잠언이란 한 줄짜리 속담 형식의 따로따로 이제 떨어진 개별적인 한 줄짜리 그런 말씀들을 말합니다. 10장부터 2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들과 통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제가 한두 개만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언어생활 얘기입니다. 또 경제생활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요,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저울추를 쓰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저울추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경제적인 원리에 대한 경제적 공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10장부터 29장은 일상생활 다양한 주제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언어 그다음 경제생활을 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상사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득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필드입니다. 필드, 우리 월화수목금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인생사를 보여주는 부분이 10장부터 29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10장부터 29장까지 이 말씀들하고요, 그 앞에 나오는 1장부터 9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현숙한 여인 본문 저 뒤쪽은요, 성격과 내용이 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독특하게 잠언은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앞에 나오는 1장부터 9장의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9장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 비유하자면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가는 신병 훈련소, 직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받게 되는 자기 직무에 대한 연수 같은 것, OJT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장 이후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문제지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9장에서 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요, 1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옥 같은 일상생활의 말씀들을 정말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매뉴얼이다,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딱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1장부터 9장의 이 중요한 1장부터 9장의 핵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하면, 자, 중간에 나타난 저 말처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 다시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자,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하고 한번 축복하고 인사해 볼까요?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별로 신나하시지를 않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왜 독특한지, 왜 특이한지 지금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 잠언 앞부분에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잘 보셔요. 지혜를 한 사람의 여자로,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금 자기 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라고요? 반드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말이요, 구약 원어에 보면요, 아주 재미, 특이하게, 놀랍게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여성 명사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는 명사에 남성, 여성이 없지만 남성, 여성이 있는 외국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대어데스 댐덴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성이 있는 외국어가 있는데 구약 원어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명사가 성이 뭐라고요? 여성이란 말입니다.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에요. 그래서 지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다음에 그 말이 또 나와서 대명사로 받을 때는 그것 혹은 그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 여자 혹은 그녀라고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자연스럽게 지혜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여자, 여성인 것처럼 의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본문을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다 남성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여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꼭 얻어라. 너가 모든 것을 가지고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이제 지혜를 얻어라 같은 말이에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그 여자를 높이라. 여성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자,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만일 아들아, 만일 너가 그녀를 품으면, 이때 품다라는 말은 가슴에 껴안다는 말이거든요. 너가 그녀를 가슴에 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좀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인을 품에 이렇게 안으래요.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여자를 이렇게 품에 안으래요. 그러면 이거는 단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여인을 품고 내일은 저 여인을 품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품은 여인과 평생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후자, 영속적인 관계겠죠. 아이, 어려워요. 쉽게 표현하면 아들아, 지혜랑 무엇을 해라? 영속적인 여자와의 남자와의 관계 두 글자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들아, 지혜와 결혼하라. 네, 여기쯤에서 이제 아멘이 한번 터져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가끔 교회 잠언 특강이나 이렇게 설교하러 가서, 제가 오늘은 이게 주일 예배기 때문에 좀 잠잠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저녁 집회구나, 뭐 수련회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혜랑 결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이러면은요,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자매들은 잘 안 하고요, 형제들 중에 그 아멘 이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주여 아멘 응답하여 주신 뭐 이런 아멘이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에도 틀림없이 계실 텐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교회마다요 지혜 자매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조지에, 이지에, 허지에, 박지에, 윤지에, 서지에 그래가지고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 주님, 제가 사모하던 지혜 자매를 드디어 저 강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군요, 막 이러면서 눈물의 감격에 아멘을 막 외쳐대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지혜라는 이름의 자매랑 결혼하라는 얘길까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나요? 결혼한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새로 결혼할 수 없으니까 부인 이름을 지혜로 다 바꿔야죠. 그러면 그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의 영원한, 그러니까 배우자와 같은 영속적인 영원한 파트너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풀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들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언의 핵심 구절 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아마 네, 나왔군요. 아마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이 근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요, 출발점 혹은 시작점이라는 말로 생각해야 합니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입니까? 출발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혜를 얻고 싶으면 그 첫 걸음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 싶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셔요. 지혜를 찾아서 지혜와 결혼하고 싶으면요, 지혜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 세상이 오고 사단이 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가지고요, 비슷한 세상의 지혜, 거짓 지혜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진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누구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죠? 참 지혜가 되고 참 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지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하려고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하라.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 원리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0장부터 29장의 본문 말씀, 인생사, 현장, 필드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가지고 사용하여 유익한 결과들을 실제로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구성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인 31장의 현숙한 여인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왔어요. 지금 30장 거쳐서 잠언 맨 마지막 자락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잠언에는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지혜랑 결혼하라고 막 지혜 여인이 막 나오더니요, 맨 마지막에 가니까 잠언에서 또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난데없이 나옵니다. 자,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 네, 요즘 우리 한국 문화에 현숙한 여인 그러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현숙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좀 좋아하고요. 좋아한다고 이제 티는 못 내는데 이제 되게 좋아하고, 주여 이런 자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그렇게 좋아, 말씀이니까 싫어한다는 말은 못하겠고 막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읽어보면 답이 탁 나오는데요. 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요, 누가 다 하냐면 현숙한 여인, 여자가 혼자 다 해요.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냥 여자가 막 다 해가지고요, 참 뭐 이런 본문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집안일은 여자가 다 하고 남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현숙한 여인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대 사회에 이 여자가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다지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본문 읽어보면요. 사실 이 여자가 하는 수많은 일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집안에 거주하던 아내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생활을 많이 했던 남자들이 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가 스캔하듯이 간단히 딱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여자가 누구냐라는 그 정체를 한번 마지막에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0절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자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말로 네 글자 뭐라고 생각이 되시죠? 현모, 양처쯤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원문을 직역하면 이때 현숙함이란 유능함 정도 된다. 실력 혹은 유능함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실력 있는 여인, 유능한 여인 이런 말인데요. 이 유능하다는 이 성경 원어는 사실 이렇게 용례를 찾아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훨씬 더 많이 쓰였던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여자의 유능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여자를 믿나니? 왜냐하면 산업이 핍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남편이 부인을 믿고, 여자를 믿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남편이 여자를 믿고 살아.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자, 하반절에 보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업이라는 말은 이렇게 원문에 보면 이것은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리품 아시죠? 전리품이 뭐죠? 전쟁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물건 얻어와서 가족들 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하면 전쟁을 하는 클라스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해요. 고대 무슨 아마존의 여전사도 원더우먼도 아니고 말이죠. 고대 사회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남자들이 하던 건데 전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요. 야, 이거 보니까 결혼해보신 분들은 가슴을 막 치실 텐데 이 여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편한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이러니까 남자들은 막 좋아라 하고 자매들은 저게 뭡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도대체 현숙한 여인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생각이 막 점점 더 듭니다. 13절 이 여자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여인은요 일하는 여인입니다. 부지런히 일해가지고요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가게를 막 일으키는데 양털과 삶을 구해서 일한다는 거 뭐 하는 걸까요? 고대 사회에서 양털과 삶으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자, 이 여자는 상인의 배와 같습니다. 양식을 먼 데서 가져옵니다. 뭐 하는 거죠? 무역을 하는 여인 되시겠습니다. 와, 이 고대 사회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죠? 남자가 하는 일을 다 해요. 남편은 어디 계시나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은 이따가 나오실 겁니다. 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아니, 잠이 없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낮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포도원을 읽으며. 밭을 산다.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요즘 같으면 큰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요즘에는 부인이 잘못 큰손을 하면 공직에 올라가기가 이제 힘드신데 말이죠. 도대체 아닌지 고대 사회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성경 시대에는 남자 이름으로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아니, 이 여자는요,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아까 새벽에도 자지 않았는데 밤에도 자지 않아요. 유능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뭘 하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뭐 하는 걸까요? 아까 실 뽑았잖아요. 그러면 천 짜야죠. 이제 오늘 일을 오늘 끝내야 하니까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남도 도울 줄 압니다. 20절 보니까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구제도 하는 여인이고요.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자기도 가꿀 줄 알아요. 그래서 남편 돌보고 아이들 돌보다가 자기는 못 가꾸는 막 이런 여인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관리에도 탁월한 여자이다. 자, 우리 여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쯤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아니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넌 누구냐? 이런 생각이 마구마구 드실 겁니다. 자, 23절 보면 드디어 남편님께서 나오십니다. 뭐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아서 인정을 받고. 무슨 인정을 받을까요? 네가 평생에 잘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 한 일이다? 부인을 잘 얻었다. 그 여자랑 결혼한 것이 인생 최고로 당신이 잘한 일이요라고 막 칭찬을 들었겠죠. 아니요, 일 아예 안 한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요, 성의 행정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장관 내각에 들어갔다쯤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인이 전부 다 해서요,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뭐 이 정도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더 못 보겠어요. 28절, 29절 보니까 자녀들과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 우리 어머니 훌륭하십니다라고 막 칭찬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좀 망설여집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앞에서 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 여인은 지혜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렸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좀 더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0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0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번역의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하나 더 제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걸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전 거입니다. 그 바로 앞에 거 보여주시면. 네, 한번 보실까요? 아내, 콤마, 여호와 경외, 콤마,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내가 여자거든요. 현숙한 여인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내, 콤마, 여호와 경외, 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아내와 여호와 경외는 동격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곧 뭐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라는 것입니다. 아, 이 현숙한 여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경외. 다시 말해 여호와 경외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번역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비유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한 단어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아까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경외라는 명사도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현숙한 여인, 넌 누구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던 이 현숙한 여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비유적으로 여성으로 의인화해낸 고도의 말씀의 깊은 장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을 했다는 겁니까? 이 남자는요.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결혼을 했더라라는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PPT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까 맨 앞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셨죠? 지혜랑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맨 끝에 가니까 누구랑 결혼한 상태로 나옵니까? 경외, 그러니까 지혜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맨 끝에 가니까 경외라는 여성과 결혼한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결혼식장 오라 그래서 갔더니 신부가 내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니더라. 신부가 바뀐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네?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지혜가 곧 여호와 경외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9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 경외니라.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지혜 자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라. 그것이 지혜를 찾는 유일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잠언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코스에 입문한 성도는요. 처음에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10장 이후에 인생 사이의 말씀들로 쭉 들어갑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그때 여호와 경외가 내 부인이다 생각하고 부인이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하라는 대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는 중년 혹은 노년의 신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31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와, 다 잘 된 겁니다. 누가 했어요? 부인이 다 했어요. 그 부인이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영화의 클래시컬한 영화의 엔딩 컷 같아요. 그냥 고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쭉 롱샷으로 보여주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이 모든 것을 해낸 주인공의 얼굴이 누구인지 마지막에 쭉 당겨서 줌인해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쫙 보여줬더니 그 여인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여 이 행복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일종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진실하게 받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에 넣어야 하는 그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야 의미가 있고 그걸 얻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에 열매가 있어야죠. 직장에서 성공을 해야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공이 목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이나 사역의 열매가 목표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삶의 안정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거 소중해요. 필요합니다.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면 사단이 오고 세상이 와서 거짓 것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자체여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맛보고 싶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성공과 행복 자체를 추구하지 말고 무엇이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자체가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현재 달리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달리고 있는데, 근데 가도 가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좌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때로는 많은 경우에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잊고서 그냥 지혜만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거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성공시켜줄 그 무엇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자꾸 울고 묻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찾아,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순간 나의 이 선택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때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그러므로 반드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누구와 결혼한 인생인가? 입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지혜와 결혼해야 하는데요, 그 지혜와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삼고, 나의 관점으로 삼고,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맨 마지막 인생의 모습은 잠언 31장의 모습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 어렵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 이게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살아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출발점으로 삼아 너의 인생사를 헤쳐나가고자 할 때에 잠언 31장의 이 복된 인생의 그림, 너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이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혹시 주님이 주신 그것이, 주님이 내게 목표로 주신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이 기준을 하나님 혹시 제가 놓친 것은 아닌지요. 주여, 말씀에 따라 주님의 기준을 회복해 하시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께서 은혜와 주님께서 믿음과 담대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부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